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가능하나 성경을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 구약성경 83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난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그래서 여호와의 생적을 볼지어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성도들이 대단히 사랑했었던 그런 시입니다. 교회 역사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이 시를 사랑했던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누구나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그 환난 속에 있을 때에 이 시가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어떤 전설이냐면 영어 번역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 있잖아요. 그죠? 그 킹 제임스 버전의 시편을 누가 번역했냐면 당대 최고의 영국 시인이고 극작가였던 셰익스피어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가 46편을 번역할 때 마침 그 셰익스피어가 46번째 생일날이었대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아주 특별한 걸 좀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특별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서 46번째 단어가 셰익스피어 이름의 앞부분인 쉐이크고 G에부터 시작해서 46번째 단어가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이름의 두 번 후반부인 스피어라고 합니다. 이게 실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그렇긴 한데 이야기가 실화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전설이 도는 이유는 그만큼 성도들이 이 시를 사랑했고 또 이 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1517년 마틴 루터가 그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그 95개조 반박물을 붙였을 때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는데 그 후로 수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지탱해 줄 수 있었던 성경 본문이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6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시편을 읽고 찬송가를 하나 지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송가예요. 그게 뭐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 찬양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11년도 9.11 테러 10주년 기념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할 때 낭독했던 게 시편 46편입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라고 하는 찬양도 이 시편에서 가사를 따온 겁니다. 아마 이 찬양을 만드신 그 하스테반 선교사님이 이 시편에 큰 은혜를 받고 썼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시가 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 그들에게 많은 힘이 됐던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큰 환난 가운데 계시거나 또 어떤 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요 시편 46편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묵상하시고 또 이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 시편을 가지고 찬양하시고 그러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시를 좀 보게 되면 이 시의 배경은 정확히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그걸 한번 추정해 보게 되면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거래요.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위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두려운 일이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뭔가 성이 흔들릴 만한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새벽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 겁니다. 하실 것이든지. 그렇죠? 또 그 다음 절 보면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문나라가 떠든대요. 막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로 막 떠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왕국이 흔들릴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시와 가장 비슷한 사건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시가 열왕기하 18장에서 19장에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용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산헤립이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수르가 세력이 커져가지고 북이스라엘이 망했던 시기예요. 722년에 망하고 이제 남유다까지 쳐들어오는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그 신하들에게 막 모욕적인 말로 막 떠들어요. 근데 어떻게 떠드냐 하면 이게 그 세 번역으로 봐야 의미가 잘 전달되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의 상전이신 아시리아의 임금님과 겨루어 보아라. 내가 너에게 말 2,000피를 준다고 한들 네가 그 위에 탈 사람을 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 2,000마리를 니네들한테 준다고 한들 니네가 탈 사람이나 있겠느냐? 모욕하는 거죠. 대단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내 상전의 부하들 가운데서 하찮은 병사 하나라도 물리실 수 있겠느냐? 우리 군인들 중에서 가장 싸움 못하는 한 사람도 물리칠 수 없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다 대고 히스기야 신하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정말 비굴한 모습으로 말해요. 자존심을 다 구겨가면서 1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샘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말하였다. 성벽 위에서 백성들이 듣고 있으니 우리에게 유다말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이 종들에게 시리아말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시리아말을 알아듣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들이 떠드는데 유다말로 말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창피하다고 그럴까? 모든 백성이 다 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말을 아니까 다른 백성들은 두려웠더니까 우리가 시리아말을 아니까 시리아말로 좀 말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자존심 상하는, 그렇죠? 비굴한 그런 얘기죠. 그랬더니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그러나 랍사게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의 상전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말을 하게 하신 것은 다만 너희의 상전과 너희만 들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본 소변을 마실 성벽 위에 앉아있는 저 백성에게도 이 말을 전하라고 나를 보내셨다. 무슨 말이에요? 계속 유다 말로 말하겠다. 왜냐하면 너희들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눈 대변을 먹고 자기가 눈 소변을 먹는 백성들이래요. 왜 그래요? 성이 에워싸여져 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 공급이 다 끊겼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대변을 놓은 걸 자기가 먹고 소변을 놓은 걸 자기가 먹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런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말도 못해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46편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한대요. 왜 그래요? 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힘이시고 도움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멘으로 대답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지만 또 아멘으로 화답했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죠? 그렇죠?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오늘 이제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6편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은 여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래요. 하나님이 그 모든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깨달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맡기지는 못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내가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다 의지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서서는 늘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맡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늘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내가 안 되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당연하죠.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100%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비행기 타면 두려우십니까? 물론 비행기가 좀 흔들리면 좀 두려움이 잠깐 있죠. 근데 아무리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든다고 해서 내가 조종실에 가서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없습니다. 그렇죠? 비행기가 뜨면 조종사한테 100%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해서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함으로 한 자라도 키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내 영역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나는 오늘 염려만 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게 아니라 뭐라고 말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주어가 내일이에요.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6절에 보게 되면 후반부에 보면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모욕하는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그죠? 그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만 바라보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 힘으로 하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큰일을 앞두고 두려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을 덮치려고 하는 풍랑 때문에 두려워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면 앞으로 닥칠 미래가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선교를 앞두고 두려우신 분 계십니까?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풍랑이 크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렇죠?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여러 번 말씀하시죠. 근데 거기를 보게 되면 늘 따라붙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요? 함께 하느니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어떻게요? 함께 합니다. 나는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늘 따라붙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다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건데 왜 두려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46편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사야와 더불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열왕기하 19장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침이라고 그랬죠? 아까 시편에서 새벽에 일이 있으라고 말했죠. 그렇죠? 아침에 일이 있었어요. 몇 명을 죽였대요?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을 본 적 있으세요?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뭐 야구장 가서 한 3만 명, 5만 명 정도.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다 치셔서 송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왜 생깁니까? 내가 하려고 그래서요. 근본은 거기에 있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서.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100% 맡기면 하나님이 놀라운 크신 일을 행하실 텐데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신앙 가운데 주님께 맡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고 있는 적들이 그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망각하는 게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날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주님 말을 인정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망각하는 게 그게 더 두렵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여러 가지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기드온과 300 용사가 싸울 때 어떻게 싸웠습니까? 미디안을 칠 때 기드온이 막 두려워 떨었죠. 처음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때 미디안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메뚜기 같이 메뚜기 떼처럼 많았다 그래요. 해변의 모래알가처럼 많았다 그래요. 엄청나게 많이 왔던 겁니다. 근데 기드온과 몇 명이 싸워요? 300명 가지고 싸웁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탐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미디안 적진에서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꿉니까?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 들어오는데 미디안 적진을 다 덮쳐버리는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꿈이냐? 서로 막 해석을 하는데 이게 미디안, 아니, 그 기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다 점령하는 것이구나. 막 두려웠답니다. 오히려 숫자가 더 많은데.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나팔 불고 횃불 들고 막 소리를 내면서 가니까 지레 겁먹어가지고. 그렇죠? 서로 막 죽이고 죽고 그러다가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드온이 처음에는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가 또 있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성이 완전히 포위당했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여인 둘이 싸우는데 뭘 가지고 싸웠냐 하면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인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그래서 그 자식을 잡아먹었어요. 다음 날이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내놓으라고 여인들끼리 막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넷이 있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서 굶어 죽느니 그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항복하자. 그래서 거기서 살려주면 우리가 거기서 뭔가 얻어먹을 수 있는 게 있을 것이고 죽임을 당하더라도 여기서 죽나 거기서 죽나 마찬가지니까 우리가 가자. 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도 없이. 이게 어떤 일인가 알아보니까 엘리사가 기도할 때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내게 하셔서 아람 군대가 겁먹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했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성경에나 있는 일이죠. 오늘날에 뭐 그런 일이 성경이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이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2013년에 그 델리에서 한 달 선교사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그 차타풀 그 근처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었는데 그때 아마 그 명수정 전도사님 팀이었던 것 같아요. 그 팀이 어느 집에 딱 들어가서 문을 열자마자 어떤 자매가 나왔는데 그 자매가 첫 번째로 외쳤던 얘기가 안녕하세요. 당신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했어요. 근데 그 축복하러 왔습니다 한마디를 듣고서 그 자매가 갑자기 막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어오시라고 영접하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축복하러 왔습니다 이 말만 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리를 영접하나? 자초지정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전날 너무 힘든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가 와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 죽을 것 같다고 막 이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이 친정어머니가 불이 나게 막 달려왔대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도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오늘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열자마자 이 가정을 축복하러 왔습니다. 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게 막 생각이 나면서 막 눈물이 나면서 막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이제 완전히 다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은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 현장에 가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실제로 가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전날 꿈을 꿨대. 그 전날 어떤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들한테 어떤 축복의 말을 전해줬대. 근데 이게 너무 생생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루 종일 담고 있었는데 그날 우리가 딱 와가지고 그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백인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백인이 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막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해 듣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실제로 가면 그걸 경험합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만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는 기도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죠. 기도하고 순종. 다 맡기고.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쉽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쉬워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어려운 게 없겠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게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이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하는 게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은 확신해. 그건 믿어. 의심하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도와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실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서 역사하실까? 믿지 못해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잘못된 거예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쉬운 이것도 믿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100%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다 믿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서 이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 믿음을 자꾸 빼앗아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게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spirit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영이에요,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 말해주냐 하면 두려움은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영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담학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 컨트롤만 하면 돼요. 마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의 문제예요. 두려움은 영의 문제입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그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요? 이게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하게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만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들에게도 승리하신 사건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기셨느니라. 이기셨대요.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탄 마귀들이 우리를 절대로 해치지 못합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로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긴 싸움 싸우러 가는 거예요. 이긴 싸움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보고 이기느냐 지느냐가 아니라 이긴 싸움 싸우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이미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긴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네팔팀이 출발하고 내일 또 중동팀이 출발하고 우리가 또 2주간에 이제 선교팀이 이제 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처음 가시는 분들 중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려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선교학교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고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